저희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시는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십간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땅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고난에서 승리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제가 기도라고 또 적었는데 제가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를 했고 지금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저희 진영 목사님께서 또 최근 한 2주 동안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시리즈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또 괜히 또 중복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피하려고 삶이라고 적었다가 준비하다 보니까 기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 저희가 승리로 나아가는 삶에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하고 그냥 솔직하게 기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뭐 지현 목사님께서 더 또 앞으로 기도 시리즈를 통해서 그 삶 속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또 말씀하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고 어떻게 그 고난에서 또 승리로 나아가셨는지를 좀 함께 예수님의 흔적을 쫓으며 또 보려 합니다. 오늘 감람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요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기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또 감람산의 기도 좀 뭐가 좀 이렇게 연관이 되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었는데 겟세마네라는 말은 이렇게 아람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다시 아시다시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지어진 처음 그 누가가 적은 글이에요. 이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지금 겟세마네라는 아람어는 그때 당시 때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자주 사용하던 그리고 예수님도 아람어로 설교를 하셨고요. 보니까 이방인들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익숙하지 않은 언어라서 누가는 그 겟세마네라는 단어 대신 감람산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 이방인들이 또 더욱더 친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그런 의도라고 합니다. 자, 겟세마네 감람산이 겟세마는요 감람산에 있는 동산에서 감람산의 큰 지명이고요. 또 겟세마네는 작은 지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감람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기도하는 곳이었고요. 또 안식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위기로부터 안전히 피할 수 있는 피난처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특별히 보시면은 산으로 가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산이 어떤 그런 감람산을 뜻하는 거였고요. 예수님은 그 감람산에서 또 충전하시고 기도하시며 또 그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지만 또 혼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을 만들어 두시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 장소와 공간에서만 기도와 말씀을 생활에 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우리 안에서의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든 함께 하시고요.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이번 링컨 시리 방문은요 두 번째입니다. 딱 정확하게 2년 전 그때 딱 와서 그때 좀 얼굴 익숙하신 분도 계신데 진영 목사님이 저를 데리시고 하여튼 다 구석구석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그 사역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때는 오병이어 사역이라고 그 LA 다운타운에 노숙자들을 위한 사역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노숙자들하고 때로는 막 먹고 자고 막 뒹굴고 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먹이고 하는 사역을 했었었거든요. 한 2년 동안 하고 나름 저기 휴가를 받아서 이곳에 왔는데요. 진영 목사님께서 제일 먼저 데려가신 곳이 저기 폭포가 있는 그 숲 깊은 곳으로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섭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생전 군대 있을 때도 이제 한국에 강원도에서 군대를 나왔는데 그런 울창한 숲은 처음 봤어요. 그 마치 그 반지의 제왕 그런 만화 그 영화에 나오는 너무나도 울창하고 진짜 요정이 딱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거기를 한참 걸어가는데 아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폭포를 보는 순간 그 웅장함과 그 요세미티 그 폭포처럼 크진 않았지만 그 소리와 그 웅장함이 다리 위에서 보면 딱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왜 이곳으로 부르셨는지 또 진영 목사님이 알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곳을 데려오셨는지를 곳에서 좀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었어요. 그리고 저희 사모님과도 그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를 갔었는데 그 와 바다의 그 파도를 보면서 LA에도 바다는 큽니다. 아시다시피 예, 같은 해안인데 여기 바다는 왜 이렇게 커 보이는 건지 그리고 그 폭풍이 와서 그런지 그 폭풍은 왜 이렇게 또 큽니까? 근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힘이 굉장히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매일같이 저는 한 지난 그러니까 이제 한 3년 반 동안 그 노숙자들이 있는 곳에서 밤마다 이제 뭐 낮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뭐죠? 마리화나 냄새를 맡으면서 잤어요. 전 마리화나 냄새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뭐지? 누가 뭘 태우나? 뭐 담배를 좀 심하게 태우나 했는데 그게 마리화나 냄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화나 냄새구나. 근데 제가 좀 저도 이게 어려서 시적 좀 힘든 삶을 살아서 괜히 그걸 취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구나 하면서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고요. 창문이 없는 밤마다 싸우는 소리 또 그곳에서는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명씩 죽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좀 위험한 곳이에요. 위험하다 그러면 위험한 곳인데 그곳에 있다가 이곳에 오니까 여기 진짜 천국이었죠. 저한테는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도 와서 이제 저희 호준 형제랑 같이 이제 한 바퀴 돌았어요. 돌고 있는데 나무에서 나무에 드는 그 향기랑 이런 것들이 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눈에 딱 보이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항상 보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 부럽고 저도 여기 오면 참 좋겠지만은 참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언젠가 주님의 때가 되면 또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조용한 곳, 한적한 곳을 찾으시면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그 첫 번째 구절 39절 같이 띄워주실 수 있어요. 보시면은 습관을 따라라는 기록된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는요 누가복음 1장 9절과 2장 42절 그게서도 나오고요. 그만큼 감람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중요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쉽게 찾을 수 있었던 이유도 습관을 따라라는 말씀처럼 익숙하고 늘 가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도 항상 그 익숙한 곳에서 정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또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기도하는 곳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과 제자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와는 다른 특별한 기도를 하러 가시는 순간이 오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족들과 떨어져서 멀리 여행을 떠나신다면 그 전날 가족들과 어떤 저녁 식사도 같이 하시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실 거잖아요. 그런데요, 만일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영원히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신다면. 그게 가족들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실까요? 네, 떠나야만 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요. 예수님은요 오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단지 십자가의 고통이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께 피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부탁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간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잡히시기 전에 아주 심한 내적 고통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요. 또 똑같은 구절이긴 한데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얘기하시고요. 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도망치고 싶어 짓고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구하시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을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받아들이기 위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요 우리의 죄를 아는 채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벌어질 수밖에 없는 고통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시면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를 통해 당신의 고통과 피로를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가져가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전 존재를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를 속으로 품지 않으셨습니다. 다 털어버리셨습니다. 그 2주 전에 진영 목사님 설교 가운데서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쌍방의 대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대화는 서로가 서로에게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누가 대화를 하실 때 어떤 사람이 좀 대하기 편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말을 잘 들어주시고 또 그것에 잘 또 이렇게 반응해 주시고 또 그것에 또 잘 진심으로 답해 주시는 분들하고 대화가 좀 편치 않으십니까? 그냥 무조건 말만 들으면 그냥 든 채 만 채 그래 그랬구나 이게 아니라 뭐 때로는 듣기보다는 자신의 말만 하려는 그런 사람 그런 분들 대하는 게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잘 반응하고 또 잘 답해주는 진심으로 답해주고 조언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 대화에 있어서는 참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모든 고통과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셨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고난에서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42절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절에도 동일한 구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에서는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제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옵소서. 다시 한번 제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옵소서. 네, 예전에 제가 섬기던 오병이어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준 목사님이란 분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머니를 보고 기도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나올 것만 보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진영 목사님도 또 기도에 관해서 얘기하실 때요. 간구하는 기도 좋죠.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도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듯 기도는요. 저의 것을 다 얘기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또 대화하는 하나님과의 귀한 대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하나님 마음대로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자신의 사명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 마음대로란 말은 그냥 마치 우리가 로봇처럼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면 제가 왜 있어야 됩니까? 뭐 저는 아무런 자유의지도 없습니까? 왜 자유를 주셨다고 그러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라는 불평이 아니고요. 그런 예수님의 불평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 그런 불평으로 자신의 사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신의 소신을 정직하게 이야기하였고 자신의 의지를 정직하게 고백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뜻있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진실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며 여러분의 솔직한 심령을 아버지께 고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송축합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 안에서 승리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는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해 보시면 26절 38절 마태복음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보시면 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그게 또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또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뭘 하도록 깨어 있으라고 하시나요? 뭘 하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것은 저희 누가복음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에서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기서의 유혹은요 제자들 스스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혼란에 빠져 자책하고 슬퍼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냥 유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도 예수님 잡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꼭꼭 숨어 지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될까봐 그 믿었던 베드로도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도망갔습니다. 그런 죄책감에 제자들이 시달렸습니다. 그런 죄책감에 시달렸던 대표적인 제자였던 사람이 가롯 유다죠. 가롯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좀 돌이킬 수 있도록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도요.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그것이 정말 사단의 목적이고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이것은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다 기도하라는 것은 이런 제자들 이 시대에 있다는 정말 2000년 전에는요.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했지만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 있어라라는 기도는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저희가 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고난인지도 시련인지도 모르고 무뎌진 채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회개는 해야 되는데 뭔가 회개인지도 모르겠고 또 요즘 교회에서 회개하란 말 잘 안 하잖아요. 하지만 깨어있는 또 목사님들 또 신학자분들은요. 지금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시기라고밖에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 회개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회개 없이는 우리 예배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마치 우리의 예배가 어떤 우리의 만족을 위하는 예배가 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긴 예배가 된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 그 교회 모습 속에서요 우리는 회개로서 돌이키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니 말씀은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고난을 회피하며 현실에 안주하며 세상 안에서의 잘됨만을 추구하는 지금 우리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증보하고 증보하셨고 지금도 증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꼭 묵상해 보시길 권면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막 준비하다 보니까 막판에 요한복음 10장 말씀이 딱 뜬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정리를 다 한 말씀이더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엄청난 고뇌에 빠졌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정말 너무나도 거룩한 기도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이거든요. 고별 기도의 말씀이거든요. 17장 말씀이 너무 저한테 너무 큰 압박감으로 다가와서 이것을 설교하려고 할 때 제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정말 이번 한 주 동안 17장의 말씀이요. 기도장이에요. 너무나도 유명한 기도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신다면 정말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의 분에게 분명 큰 은혜와 또 주님의 큰 말씀이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의 기도, 감람산의 기도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대신에 같은 시점에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고별 기도로 불리우는 기도문을 요한복음에 저자는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에서는요 겟세마네의 기도가 고통과 고뇌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17장은 승리로 확신하며 나아가신 예수님의 기도를 정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제자들과 또 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 사랑하는 이건실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을 역시 예수님의 증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 여러분들 위해 증보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절대 하나님 저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 오레곤주에서는 자연을 통해서 또 함께 우리 믿음 생활하시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사랑하는 진영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고 또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아직도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희를 위해 하늘 보좌에서 증보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패배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대해 그냥 넘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진영호 목사님의 기도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대화에 기쁨을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길 정말 진심으로 또 소원하며 또 권면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제가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그게 참 더 진심으로 부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병이어를 좀 제 개인적인 이유로 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주위에서 사람들이 많이 좀 위로도 많이 해주셨고 또 많이 좀 이렇게 의아해 하시기도 하셨어요. 너 뭐 싸웠냐, 무슨 일 있냐, 거기 했냐 했더니 정확한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제가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루도 빠짐없이 거기서는 사역을 한 1년 365일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근데 하루도 빠짐없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영적으로 바로 잡아야 될 때 바로 잡지 못하니까 바로 이게 피폐해지더라고요. 번아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저는 연합교회에 있으면서 크게 좀 번아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냥 바로 알아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든 그래도 버텨보려고, 왜냐하면 저는 좀 나름 그래도 기술자로서 세상 가운데 좀 잘 나가는 기술자로서 이제 막 돈 열심히 벌려고 할 때쯤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부르셔가지고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전 굉장히 좀 많은 고난은 아니고 고뇌에 빠졌습니다. 내가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될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마흔 이제 셋입니다. 열심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팍 벌어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결혼도 하고 하죠. 그런 모습과 앞으로 이제 내 삶 어떡하지? 그러니까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오병이와 나하고 나서 한 두 달 동안은 막 머릿속에서 매일 전쟁이었습니다. 아, 나 다 때려치고 뭐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 그냥 열심히 일하자. 좋은 기술자가 돼서 또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 섬기자. 이렇게 하다가도 아니야, 또 하나님 부르신 뜻이 있는데 내가 지금 포기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신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 계신데 내가 이걸 버버리면 어떡하지? 그렇다고 뭐 이 일과 사역을 뭐 둘 다 못 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개 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뭔가 집중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일에 집중을 하면 저는 학교도 포기해야 되고요. 일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두 개를 동시에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좀 영적으로 좀 더 피폐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작년 연말에.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티도 못 내고 제가 뭐 청년 시절 회장도 하고 좀 앞에 서 있는 자리가 많다 보니까 스스로를 좀 많이 속였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다는 말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괜히 좀 자존심 상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그게 참 많은 큰 교만임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이나 다를까 전 여전히 그런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아 뭐 헤헤거리고 있다가도 집에 혼자 가면 이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어떻게 할까 맨날 고민하고 하다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루 어느 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제가 눈을 딱 떴어요. 왜 어떻게 눈을 떴냐면 그때 맨날 늦잠 자고 막 밤늦게 자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눈이 너무 부신 거예요. 눈이 눈부셔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제가 지금 그 제 아는 집사님 집에 우연히 그 집사님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잠깐 쉬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지금 거의 언제가 끝날지도 모르게 계속 지내고 있거든요. 집 뒤에 그 알비가 한 대 세워져 있습니다. 알비가 좀 커요. 사이즈가 큰데 거기를 침실로 개조해가지고 제 방으로 쓰고 있어요. 방으로 개조해가지고 그러니까 알비니까 큰 유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되면 햇볕이 그 집이 정확히 동쪽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 알비가요. 햇빛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서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그러니까 사방이 창문 하나 없는 그런 곳에서 저는 마리아나 냄새를 맡을 때 밤마다 잠을 잤어요. 근데 갑자기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 있는 집에서 딱 아침에 그 햇빛에 따가워서 일어나다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말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냥 야 얘 자식아 그만 자 그게 아니라 그냥 잘 잤니? 라고 아침에 깨워주시듯이 깨워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새벽 기도를 가고 싶은데 새벽에 도저히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닭들을 통해서 저를 깨워주셨습니다. 그 동네가 LA에서도 약간 좀 비아마리솔 지역이라고 산들이 좀 많아요. 동산들이 참 어떻게 오늘 겟세마네 동산 같은 동산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제가 지내는 집도 이렇게 산 중턱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집인데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닭장도 엄청나게 크고요. 한 15마리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닭장에서 저는 이 집을 살면서 녹색 계란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계란 녹색이 아닙니다. 그냥 계란 껍데기가 녹색인데 진짜 유기농 먹어보고요. 얘네들이 4시 반만 되면 울어요. 저희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옆집도 닭이 뭐 양계장 하나 봐요. 전부 다 닭들이 못해도 10마리 이상은 있어요. 그러니까 반만 한 마리가 울기 시작하면은 다 울어 죽입니다. 그러면 4시 반에서 한 5시까지는 그냥 닭들이 그냥 합창을 해요. 근데 처음에 저는 너무 힘들고 밤에 막 맥주 한 캔씩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 먹고 막 자고 막 그랬거든요. 몇 캔씩. 아침에 그걸 못 들었는데 제 정신이 들 때쯤 아, 새벽 기도를 가야겠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가려면 제가 한 4시 반쯤에 일어나야 돼요. 아, 그렇게 깨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제가 제 마음이 피폐해져서 집중하지 못할 때는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아침마다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햇살도 느낄 수가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는 닭들의 울음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신을 붙잡고 아, 하나님께 좀 초점을 맞추고 싶다, 그래야겠다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재정적인 거잖아요. 그게 그것도 참 고민이었는데 그것도 그 주에 바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굉장히 미약하지만 폐의를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파트타임 전도사로 좀 섬기게 됐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한 제 신분 문제도 스폰서도 써주시겠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제가 지내고 있는 집에 제가 사진을 찍어올려다가 못 찍었는데 공사를 좀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거기 데크를 만드시거든요. 근데 데크가 생각보다 좀 짭이 커져가지고 제가 또 그런 걸 또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걸 만드는데 그걸 또 그 주신다고 막 3,000불을 주시는 거 인건비로 그냥 어지간한 어서 뭐 알바비 정도 주시는 거 한 달 알바비를 그러니까는 제가 먹고 지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돈을 채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 그게 다 끝났어요. 다 끝나니까 그 제가 더 지은 것을 좀 다 지은 다 짓진 않았는데 그 지은 것을 보고 그 집사님 친구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집도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얼마 줄 테니까 이게 참 재정적으로 이렇게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 하나님 저 그냥 사역 따르치고 돈 벌러 갈게요 이 말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병이어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이걸 참 이렇게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아니다 다닐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 되어서 저는 지금 매일매일 좀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느끼고 있고요 땅을 열심히 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제 삶에 항상 저를 돌보시고 계시면 그 사랑을 받으며 또 매일매일 지내고 있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부탁하시던 한 달 전에도 전 누가 설교 부탁을 하면서 노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때가 안 돼서요. 제가 할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진영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감히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딱 그때가 제가 이러한 사실들을 막 깨달아가고 있을 때라서 좀 이런 고백을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을 조금만 돌리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곳에 여러분 살고 계십니다. 예,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정직하고 또 진실되게 기도하시며 또 깨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서 듣고 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저희 좀 길어졌네요. 그 마지막으로 찬양 같이 할 텐데요. 저희 이제 아까 저희 찬양 시간에 불렀던 곳인데 그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란 찬양입니다. 이 가사 잠깐 띄워 주시겠어요? 이 찬양이 그 굉장히 무서운 찬양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손이 여러분 손 되실 자신 있으세요? 처음에 저는 그냥 음이 좋아서 막 울면서 부르다가 어느 순간 제가 기타를 좀 칠 줄 알게 되면서 기타를 치면서 가사에 집중해서 부르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못 박히시는 손에 제 손을 갖다 댈 수가 있겠어요? 뭐 손은 그렇다치고 발은 또 어떻게 갖다 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갖다 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가 깨닫기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의 고난 속의 기도처럼 그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그 고난을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이 찬양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